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돌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소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외모로
보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김정일 목사님 나오셔서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건강과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의 은혜와 공의를 함께 하길 축원합니다.
네.
아, 지난주에 뵈고 또 뵈니까 좋네요. 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자체가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또 순례자의 삶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최희준 가수가 그런 노래 불렀죠. 인생은 나그네. 근데 최희준이 부른 노래는 의미가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냥 방황하는 그런 방랑자 같은 그런 의미를 보였는데 우리는 이 땅에 거류자고 또 나그네의 삶을 맞지만 우리는 정처 없이 떠든 방랑자의 나그네가 아니라 뭐라고요? 순례자다. 예. 가는 목적과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순례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향 어디라고요?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이 나그네의 삶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비록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 자신의 편지를 받는 성도한테 이제 인사를 한 후에 3절부터 12절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구원, 그것으로 인해선 산소망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첫 구절이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의 성도의 삶들이 이제 어떤 성도의 삶이요? 산수망을 붙들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산수망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산수망이 어떤 것이었느냐?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과 구원의 은혜가 이미 주어진 과거적인 소망, 그죠?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으로 들 미래적인 소망을 보여줬고 또 5절 말씀에서는 현실의 속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심 속에서 현재적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일러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감사하고 찬송하며 활기찬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으로 근심하기도 했지만 이런 시련의 유익을 깨닫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그런 믿음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믿고 사랑함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믿음이다 일러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송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간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미 받은 거지만 그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나기도 하고 오히려 근심이 있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그냥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현실 삶 속에서 바로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순례의 여정의 삶이 우리가 소망을 안고 이 믿음의 여정길을 잘 감내하고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산 소망을 가진 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살아라? 오늘 15절, 16절 우리 읽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면 신앙생활이 말같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조차도 요구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더 쉬울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해나 핍박도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오늘 본문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면서 어떤 세상의 마찰이나 방해가 있어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감내하면서 신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 밥도 못 먹고 살아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돼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냥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내는 것도 참 힘든데, 그렇지만 제 말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거슬려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내 삶의 유익이고 또 내 삶을 바라보는 그 모든 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거룩되다는 말은 구별됐다 그런 뜻이죠. 다르다, 분리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칠 때 이 거룩성을 갖고 있는데 바리새인이 나쁜 게 아니에요. 참 구별돼서 분리돼서 하나님 편에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말과 행위와 행동이 다르니까 그게 이제 욕먹는 거죠.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볼 때 바로 뭐라냐? 그들은 분리된 자들이다. 거룩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 역시도 삶의 도덕적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삶, 분리된 삶,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거듭났다면 반드시 소망 없는 누구들과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도 세상 생활과 똑같이 그렇게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허망함과 허탄함의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다시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 누구와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는 삶의 목적도 다르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삶의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과 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도 교회 다녀서 이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어도 누구도 신자였어? 이렇게 삶을 살아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람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서 구별되는 두 사람이 누굽니까? 너희와 저희예요. 너희와 저희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은 결코 같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참으로 거듭났다면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선데이 스쿨 속에서도 그런 내용을 다뤘습니다만은 우리 삶이 믿는 자의 삶으로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가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느냐에 관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하는 삶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굼벵이가 탈바꿈하면 매미가 됩니다. 굼벵이 시절과 성충이 된 이후의 생애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도 지배하는 공간도 먹는 것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거듭난 우리들은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렇게 구별되고 분리되고 성별되어야 한다. 이것이 마땅하다. 이러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마땅하다. 오늘 선데이 스쿨 하면서 마땅하다는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 마땅하다는 얘기는 convincence라는 말로 설득됐다 그 얘기예요. 설득됐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그가 살아나서 우리의 구세주가 부활의 주님이 되었다 증거할 때 그들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잡아다 오게 가두고 고난을 줬는데 그들은 이렇게 고난당한 것이 마땅한 자로 여겼다고 해요. 이 마땅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설득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반드시 설득당해서 내 삶을 굴복시키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물론 은혜뿐만 아니에요. 은혜만 좋은 것만 아니라 내 삶의 힘든 여정 속에서 혹은 징계와 연단과 고난 속에 있어서도 왜 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 그것조차도 나를 다루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있음을 고백할 때 그것도 마땅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라고 설득당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오늘 현실 속에서 여러분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런 설득당함을 통해서 주 앞에 나오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들과 거룩하게 성별되고 분리되는 것이 뭐다? 마땅하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설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섞여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 분리시키시고 성별시키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자로 만드시려고 간섭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신 것은 분리시키고 구별시킨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알려주고 있고요. 그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그런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근본적으로 우리의 추구하는 우리 내면의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아멘? 네.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어떻습니까? 지금 그 소망을 품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거룩한 삶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하다 이 이야기는 도덕적 의미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그런 의미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내라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럼 왜 거룩해야 되냐?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유를 오늘 본문에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섯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방인과 달리 거룩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가 뭐냐? 첫째로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복음으로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별시켜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본문에도 그러므로 말씀 나오죠. 그래서 8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므로 이제 구원받게 되었으니 구원을 받았다면 그 얘기죠.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도 우리의 부르심은 부정케 함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에베소 1장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 입었으니 우리가 이제 다 된 것이다. 아니에요. 구원 받은 것은 은혜로 된 것이요. 이제 중생의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의 걸음을 걸어감을 통해서 변화를 입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걸음걸이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부르신 소망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거룩함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천국 티켓 얻었고 어떻게 살든 난 천국 갈 수 있다. 그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두 가지 부르심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첫 번째가 구원으로 부르심이에요. 죄와 사망한 마귀 권세 속에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세워지는 구원으로 부르심이고, 또 하나의 부르심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라라고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자로서의 삶의 부르심은 이방인들과 똑같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고 천국 티켓 받았으면 됐지 뭐 됐지,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쪽짜리예요. 그래서 성화와 거룩한 변화를 입어야 된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어느 데까지 자라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거룩할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오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녹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희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말합니다. 선데이 스쿨 안 한 분들한테 죄송한데 선데이 스쿨에서 권고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권고하다. 이제 그 본문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런 얘기를 다시 개역개정성에서는 번역해서 시의가 쉽게 설명되었는데, 권고하다 그 얘기 속에서 구약에서 볼 때는 그 의미가 뭐다? 위로하다, 방문하다, 책망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쉽게 개역개정성에서는 오시는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고하다는 의미는 방문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어떤 일이 있어요? 위로와 구원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에 두 가지가 있어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심판은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불려내서 앞에 세워서 구원하는 의미가 있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 그 날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어떡하라? 거룩함을 준비하고 거룩함으로 살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본면받는데, 뭐라 합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재림하실 그분을 온전히 바라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13절 말씀이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는 마음의 집중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의 훈련된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활동의 준비 상태예요. 활동의 준비 상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준비를 갖추고 살라고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허리띠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띠가 없다면 김장하고 거치지 않으면서 오래 동여 메고 허리띠를 쫙 자매고 김장하잖아요? 거치지 않으면서 않게? 그것처럼 편안하게 활동하지 못하고 불편해할 겁니다. 옛날 옷들이 또 얼마나 길었어요. 치렁치렁 내려오지만 그럴 때 뭐 일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준비태세이듯이 그렇게 허리를 동여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나 또 뜀박질할 때나 먼 길을 여행할 때도 옷의 끝을 잔뜩 끌어올려서 단단히 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활동할 태세고 준비 완료를 갖춘 것입니다. 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준비 태세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면 이렇게 준비 태세하고서 삶을 살아나는 얘기예요. 이 메시지 좀 더 실감 있게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사건에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하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양고기를 먹고 떠날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뗀다는 것은 중요한 일을 할 때 앞에 일을 과제를 앞두고 삶을 준비하는 태도이고, 이 태도로 삶을 살아라고 성경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태도가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태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영향을 끼치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예컨대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히브리 기자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소망은 땅이 아닌 하늘에 소망이 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그는 하늘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거에서 연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과 롯이 두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그죠? 서로 이제 소유가 많아지고 또 좋은 목주지를 차지하려니까 서로 다투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런 선택권을 줍니다. 야, 조카야, 너나 나나 베개 나와서 이렇게 크게 소유를 갖고 이렇게 부자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꾸 다투니까 이제 안 되겠다. 너 이제 분가해라. 네가 먼저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네가 취하고 그럼 나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조카 롯은 어떤 입지가 돼야 됩니까? 아, 삼촌, 그래도 제가 삼촌 따라와서 이만한 복도 누리고 이렇게 귀하게 여겨졌는데 이것도 감사한데 제가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하시고 저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이래야 되잖아. 그죠? 이래야 좀 싸가지가 좀 있는 거잖아. 근데 롯은 쫙 보더니 어디를 골랐어요? 소돔과 소알 땅을 골랐어요.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아브라함은 없었어요.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삶의 태도가 아브라함의 삶의 양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결정했는지를 보여주는데 반면 롯은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두었기 때문에 그 땅의 좋은 땅을 차지하고자 그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땅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눈에 보기 좋고 푸르고 물 많은 소돔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서운 유황불 심판 앞에 직면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태도가 우리의 삶의 양식이 얼마나 달라지는 영향을 줍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삶의 태도를 잘 새롭게 정립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남에게도 영향을 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녹인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이고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싸워야 할 사단의 유혹과 죄의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무장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단단히 허리에 띠를 띠고 주님 오실 바라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소원한 싸움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늘 무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근신하라 말하죠. 근신하라. 본래 의미는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 근신하라 의미는 뭐 self-control이라는 절제하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느 것에 취해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어느 것에 취해 있지 않는 상태. 그래서 오늘날 뭐 술에 취해 있는 것도 많이 있고 거기에 빠져서 중독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뭐 일에 빠졌던 게임에 빠졌던 술에 빠졌던 약물에 빠졌던 또 오늘날은 뭐 성행에 막 얼굴 많이 갈아엎으면서 거기에 중독된 사람도 보잖아요. 그것처럼 이 의미가 바로 그런 어느 상태에 취해 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근신한다는 것은 취해 있지 않냐고 자기 절제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 있는 사람 보면은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게 되죠. 그죠?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절제력을 잊어버리고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근신하라 이 얘기는 다시 번역하면 조용히 절제하며 균형을 맞추라 이런 말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태에 나를 취하게 하는 것이 없는가 우리는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점점 그 속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없는가. 거룩한 삶을 사는 데서 그런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없는가 살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신한다는 말은 술 취하고 방탕한 상황을 멀리하고 항상 어떡하고 절제하고 감정에 매이지 않고 매사에 분별 있는 그런 행동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베드로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새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절제하며 분별하며 깨어있을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말할 때는 과거 자신이 절제하지 못해서 크게 실수했던 것을 아마 연상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기래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그가 주님을 모른다는 그런 계집여종 앞에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언어를 절제하지 못해서 이랬던 과거,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하라? 근신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절제하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신이 도리어 해를 당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별과 침착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근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타날 때까지 내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베풀으실 은혜, 그것을 온전히 계속해서 끝까지 일관성 있게 인내심 가지고 온전히 바라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온전히란 말이 무슨 말이냐? Fix on your eyes. 오늘 말하죠? 예수 그렇게 시선이 고정되는 것, 이게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피어 외치면서 뭔지 이제 잘 알았죠? 그래서 온전하다는 얘기는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왕이 지엄한 명령을 합니다. 너 일로 와. 그간 네 행실 보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 징계를 줘야겠는데, 너 이 잔을 들고 마을 한 바퀴를 돌고 오는데 이 물 한 방울을 떨어지면, 야 금이관 당장 목 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 한 잔을 들고 마을 한 바퀴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물이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이것만 잘 보고서 딱 갔다 와서.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야, 마을 돌아다니는데 뭘 봤냐? 장터에서 소연하게 뭐 이렇게 약 파는 사람 봤냐? 또 소 파는 사람 봤냐? 또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뭐 깔깔거리고 웃고 뭐 게임하는 거 봤냐? 봤어요? 못 봤어요? 볼 수가 없지. 왜? 픽스온, 그죠? 여기 온갖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주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온전해지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하죠? 그러니까 내 삶을 위협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적당히 두리번거리고 찌욱거리고 이것도 저것과 저것도 저것과 타협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온전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 바라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기대하고 대체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그래서 넌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고 대체시키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게요? 허리를 동물고 근신하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룩하게 살아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동기고 준비 대사 속에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하고? 깨어 근신하고 뭐에 취해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Fix on 주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 자, 14절 15절 시작. 자, 우리가 거듭났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6장에 이방인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하늘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6장에서 이러잖아요. 너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거 하지 마라. 너희는 하늘아버지가 있다. 이 모든 것 다 준비하시고 아시고 뭔가 줄 거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에서 어떻게 해요? 보살피는 분이죠. 보살피는 분. 그 자녀이면 육신의 자녀가 마땅히 그 부모를 닮아가고 배워가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더러움이나 어둠이나 죄가 가까이 하지 못할 그런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떤 모습이 있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와 그 권세 아래서 지배받았던 자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실제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양육해가고 있고 우리는 이 일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부르심 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를 우리 14절 15절에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였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데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자신의 사역을 쫓아 살고 본질상 진노의 자로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14절에 일러주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해서 타락한 본성을 갖고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 쫓아 살았던 사람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그렇게 계속 살아라 그 얘기 아닌 것입니다. 그 사역을 본받아 살지 말고 본삼지 말란 말은 뭐예요? 흉내내지 말란 얘기예요. 흉내내지 말라. 과거에 내가 쫓았던 것은 흉내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세상적인 삶에 대해서 불호하고 구별됨이 없이 그렇게 적당히 살기 원한다면 그것은 과거의 것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세상적인 삶을 어떻게 해야죠?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청산. 세속에 물들지 말고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람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특별히 드러내야 될 그런 속성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어떤 마음? 순종하는 마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잘 순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베드로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신 일본 자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되 또 죄사함 받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자녀라는 증거가 뭐예요? 나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내가 곧 순종이 그 아버지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증거다. 이렇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거역하고 순종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이 그 나를 따르는 책에 이런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고 믿는 자가 순종하는 자다. 아주 심플해요. 내가 누구다? 순종한다. 그럼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고 그가 믿는 자라는 얘기예요. 믿지 않고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믿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룩성을 얘기하고 있죠. 너희를 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15절 말합니다. 삶 전체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거룩함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세요. 따라서 그분을 닮은 모든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시냐?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거룩은 막연히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듯 걸어가야 됩니다. 홀리보이스를 가지하고 걸어간 겁니까? 성경을 끼고 막 이렇게 거룩하게 걸어야 거룩해진 겁니까? 기억하세요. 거룩은 상태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거룩한 모습을 보이면 거룩한 거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거룩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예요. 자, 다시 쉽게 설명할게요. 내가 거룩하니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너만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라. 조금 이해가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지난 시간에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을 것이다. 그만큼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대속자가 되어주셨다는 얘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 사랑해. 근데 당신 사랑하는데 나는 85%만 사랑하고 15%는 옆집 아저씨도 좋아. 언제나 사랑해요? 온전한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난 너만 사랑해. 몇 프로? 100%. 그러면 우리를 사랑받는 우리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몇 퍼센트요? 몇 퍼센트 해야 돼? 100%. 이게 거룩이야. 그러니까 막연히 거룩은 뭐 홀리보이스 갖고 뭐 성경 끼고 뭐 거룩한 척하는 그 거룩이 아니라 상태가 아니라 뭐라 얘기죠? 그 맞다잖아. 관계적 개념이라는 게 맞다잖아. 그래서 나만 사랑해. 나도 너만 사랑할게.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후 구원함에 이르게 됐으니까 그 구원함 속에서 핑계될 수 없고 나도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마땅이라는 말, 그죠? 그 하나의 말씀에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도 어떻게 사랑해야 돼? 나도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로 살아야 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사욕을 따라서 살았으나 이제는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거룩함에 이르러 나가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왜 거룩하라 말씀하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동시에 명령이다. 그래서 16절 보니까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말합니다. 이 기록했다 어디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인용해서 읽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좀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거룩하라. 그래서 그 거룩은 우리가 개념을 살폈죠.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웃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권위를 최우선순위로 권위를 두죠? 교황의 말의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 신앙의 최고의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과 행동의 윤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으면 우리가 그 명령에 지켜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적 그리스인들은 성경 말씀에만 규제를 받아요. 말씀만이 행동의 양식을 결정하는 최고의 그런 권위인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서는 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인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적 그리스인들의 마지막 권위이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이론은 있을 수 없어요. 적당히 조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만큼만 아니요. 그냥 거기에 이론이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없어요. 말씀이 최고의 권위이고 목사의 말보다 말씀이 더 권위가 높은 겁니다. 목사도 이 말씀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이 말씀만이 최후의 권위고 최후의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법령이나 어떤 규약, 교회 신조 계명도 모두 하늘 말씀 앞에서 심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말씀을 능가할 어떤 최우선의 권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록하였을 때 여기에 우리 모든 이론은 다 잠재우는 겁니다. 네, 말씀이 그렇다니까. 거기에 온갖 주장이나 추상은 다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우리는 그 거룩함에 추구함으로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체험하고 수행할까? 성경은 베드로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입었다,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자, 고린도서 1장 30절도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실 때 우리는 의롭다 여겨지고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감출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내 삶이 깨끗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면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거룩한 관계의 삶에 들어가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함을 유지시켜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고 거룩하여짐이라. 에베소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여기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고 진리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우리를 다루고 만들어가는 연장이고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릴 수 있도록 또 거룩함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기도의 세계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의 거룩해 주시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그죠?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입니다. 에베소 5장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함을 입는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함을 만드는 훈련의 연장의 도구입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거듭난 새로운 삶의 역사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능력을 가지고서 거룩한 삶을 살아냅니다.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삶을 또 이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의 무리들이 성령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체험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진 그들은 이미 거룩한 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신자, 믿는 자, 빌리버라기보다도 세인트, 거룩되고 거룩한 무리들, 이 성도가 바로 그런 일입니다. 거룩된 무리, 분리된 무리. 그래서 거룩한 무리로 변화된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120명 분도 또 열두 제자들부터 시작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죠.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이 우리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기만 하면 우리는 거룩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또한 나빠질지라도 기도와 또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를 믿고 일어서면 우리의 모든 실수는 더 가리워지고 우리가 점점 죄 온전하심에 이르기까지 성화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된 우리의 삶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야 되냐,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냐, 마지막이죠.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였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마지막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죠?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삶을 살아가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판단하신다 말하고 있죠. 외모가 아니라 우리 행위를 따라 정확하고 진실하고 분명하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다는 얘기는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내 안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합당한 거지 라면서 근신하면서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앞에 결산할 그날 계산할 그때 모든 것을 세마는 그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행실로 말미암아서 그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너는 지옥 형벌이한 그런 심판은 없어요. 예수 믿는 구원받는 자에게는. 그렇지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상급이 주어진지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동일하게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부활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서 어디에 이르요? 심판에 이르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사망입니다. 자, 불안과 주님 앞에 서게 되고 모든 행위는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나 점이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후회함이 없이 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함을 입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할 수 있다 없다? 거룩할 수 있다.
네.
예수님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온전히 나도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가 그 거룩함에 나아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소망에 근거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소망, 산소망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과연 나는 살아있는 산소망이 있는가? 또 내 마음에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이 거룩함 입은 것은 마땅히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성화의 과정의 단계에서 우리가 마땅히 드러내야 할 삶이에요. 그래서 왜 거룩함을 살아내느냐? 다섯 가지 말씀드렸죠?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는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 내가 언젠가 그분 앞에서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 역시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도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얼마나 사랑으로 대하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추하고 더러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같이 온전히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를 가능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구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성령의 증거하심으로 또 진리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라는 주의 명령을 따라서 저 여러분이 거룩하기 힘쓰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성화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산소망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들이 주의 신의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